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요.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느껴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다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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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갈라디아서 이제 한 두 주, 예, 두 주 하면 예, 갈라디아서를 다 보게 되는데 어때요? 갈라디아서 예, 시작은 잘 기억납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예, 문제가 뭐였죠? 거짓 복음이죠. 예,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고 다녔는데 그곳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잘못된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율법주의입니다. 예. 예,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 없는 자유주의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하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을 잘못 전해들었기 때문에 내 삶에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예. 그 자유를 완전히 남용하는 것입니다. 방종이죠. 책임지지 않고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이 극도의 극단적인 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복음을 예, 변호하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자기의 이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무슨 성? 사도성. 그죠? 사도성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였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도 내가 확인도 받고 아무 문제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하고 베드로하고도 내가 악수까지도 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인정까지 다 받은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복음에는 내가 전한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참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수 여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긴 받으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역하면 그것은 죄인이고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우리 주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거죠. 그죠? 주의 은혜의 사슬 대사 주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여있는 우리를 끊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유는 곧 구원이고요. 자유는 곧 하늘에 대한 소망인데 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의 본질이 뭐냐? 2주 전에 자유함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본질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섬기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고 섬겨도 거기에서 마음의 껄끄러움이나 또 불편함이나 또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날 기억나세요? 지난주일날 육체의 일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지난주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안 박았다? 이미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이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데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나 자신을 박은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이 살도록 하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사역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주님의 이 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구체적인 것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짐을 지어가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 봅니다. 자, 신령한 사람, 첫 번째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 예,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26절 읽어봅시다.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서로서로 원어나도 나오죠, 그죠? 서로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게 신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우리 모두 신령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내 안에 투기함이 없어야 되고요, 내 안에 노엽게함이 없어야 돼요. 노엽게함이 없어야 돼요. 노엽게 하는 방법을 알죠? 어떻게 하면 노여울까요, 상대방이? 예? 부부간에도 상대를 화가 나면 노엽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저 사람이 노여워가지고 열을 받게 만들까, 뭐 그런 기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부간에 서로 노엽게 할 때 많아요. 예. 예, 조금 불편한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서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극에 자극을 더 가해서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상처까지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열을 받게 만들어버리고 노엽게 되는 거죠. 분을 내게 되죠. 우린 또 그런 거 보면서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자극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실수로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하면 안 된다. 예, 투기는 질투죠, 시기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 예, 질투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것이 나쁜 것, 나쁜 이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하면서 어떤 경쟁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향이 더 많죠. 내 안에서부터, 예, 의도부터 모든 것이 악하고요. 이 질투가 무엇을 만들어요? 미움을 만듭니다.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서 결국은 미움을 만듭니다. 미움을 만들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예, 그 미움을 통하여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 카인과 아벨의 그 모습을 보면 왜 질투가 나쁜지 아실 수 있죠. 예, 질투와 투기, 시기, 이것이 왜 나쁜가? 공동체를 아주 독가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가 자극해서 노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가 경쟁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패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뭘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배운 걸로 하면, 5장에서 배운 걸로 하면 헛된 영광은 육체의 뜻을 따라다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일, 육체의 욕심을 쫓는 일, 또 육체의 일, 신기루처럼 잡으면 사라질 이 땅의 권세들, 이 땅의 영광들, 또 땅에다가 물질을 쌓고자 하는 그런 것들, 결국 헛된 거죠. 다 두고 갈 것이고 다 남겨둘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사라지고 말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얻으려니까, 그거 잡으려니까, 예,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빼앗아야 되니까, 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십중팔구 싸웁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투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 이 죽임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육체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은 그 목적과 비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보물을 쌓아도 하늘에 쌓죠. 땅에다 쌓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교회와 또 형제를 세우는 일을 구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자극해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이 목적은, 어떤 영적 수준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집에 있는 형은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팔 벌려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네.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도 간에도 보면 이 형제의 마음만으로 그냥 아버지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은 그 맏형의 마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맏형의 마음으로 있게 되면 형제는 서로 비교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도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자극하고 노엽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움 만들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 잘하고 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삶 속에 진정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이 자유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이 풍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넉넉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26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서로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데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직도 안 죽었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서로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말씀입니다.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자, 2절 읽어봅시다. 2절 다같이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예. 물론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은 자기가 져야 돼요. 이게 성숙한 게 아니고 이건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할 수 있는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성숙한 게 아니고. 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짐은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또 아픈 겁니다. 이 짐,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자기가 감당할 만한 것은 자기가 져야죠. 자기가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으니까 자기 질 수 있는 것도 탁 던져버리고 같이 나눠지자고 그러는 건 이건 좀 유치한 거죠.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사역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은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말에 직장도 맡으면 낫다고 그러지만 그 뭐 종이 한 장을 뭐하러 같이 들겠어요. 혼자 들고 가는 게 빠르죠.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은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 다녀봐서 알잖아요. 이사 다녀봐서 아는데 농작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농작, 요즘 여기서는 농작을 옮길 일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죠? 이 농 옮기는 거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짐 서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공동체 공동체가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어려운 것이 있을 거고 마음의 상처도 어려운 것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것들도 혼자 선교 못해요. 예, 복음 전하는 거 혼자 못해요. 예, 정말 혼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을 좀 같이 져주는 거, 같이 져주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남들이 짐 지고 가면 그냥 아유 힘들겠네 하고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짐을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나눠주고 힘도 나눠주고 마음도 나눠주고 그래야 됩니다. 리더십을 바꿔주는 것도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리더십을 바꿔주는 거. 여성교회 회장 혼자 3년 4년 5년 못합니다. 남성교회 회장 3년 4년 5년 못합니다. 이 짐도 리더십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고 가던 사람이 공동체를 한 선교위원회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쉬게 해주고 다른 분이 대신 그 일을 맡아주고 이것도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짐을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혼자, 너 당신 혼자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저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가는데 이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신령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예.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짐을 나눠주는 것은 이 기쁜 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슬픈 일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같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기쁜 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기뻐하면 아이, 박 집사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김 집사님도 기뻐해야 돼요. 박 집사님이 기뻐한 일이 있는데 김 집사님이 뾰루퉁하고 있으면 그건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댁에 경사가 났으면 교회가 같이 기뻐해야 돼요. 장로님 댁에 경사가 났는데 교회가 기뻐하지 않고 뾰루퉁하면 이것도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잔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예, 웃는 거잖아요. 같이 웃을 수 있는 같이 웃어주는 거 같이 축복하는 거 같이 박수 쳐주는 거 이것도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는 거는 물론이고 예, 형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있을 때 말없이 찾아가서 어깨도 빌려주시고 그냥 집안 청소도 되게 해주고 오고 그러는 일들 짐 나눠주고 꼭 가서 뭐 그냥 말씀으로 권면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자가 극한일 갖고 뭘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서 말없이 가서 그냥 있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일도 좀 도와주고 그냥 말없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짐을 나눠지는 또 아픈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중보기도 자리에서 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대신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공동체 이게 교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을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짐을 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합니다. 이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우리는 사실 많은 짐을 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짐이 크든 작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뭘 그런 것까지 교회에 와서 얘기하나. 우리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이민자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혼자서 처리하는 일들이 더 옛날보다 더 큽니다.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처리하는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초능력자가 된 것인가? 과거에 비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개인주의화 됐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모래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도와주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고 짐을 져주기도 싫고 내 짐 그냥 나눠주기도 싫고.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능력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질의 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돈 갖고 하면 되는 걸 뭘 귀찮게 그러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거 그냥 돈 첨불 주면 되는 일 가지고 뭘 이 사람 저 사람 뭐라 그러냐.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삶은 내 손을 내 시간을 내 몸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공동체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삶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몇 푼 거 되면 뭐 다 할 수 있는 일. 이런 스타일의 우리 말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엇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에 물든 황금 만능주의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짐을 형제가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성도님이 져야 되는 짐이 있으면 가서 그분이 수락을 하든 말든 일단은 찾아가서 짐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주님의 뜻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자, 이 짐을 서로 나눠지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 성도가 범죄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돈의 문제에서 죄를 범했든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서 죄를 범했든 아니면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에서 뭐 죄를 범했든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엔 짐을 어떻게 서로 나눠줘야 될까? 우리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디시플린의 문제거든요. 훈계 그리고 근신 또는 권면 이런 이 디시플린의 문제인데요. 이걸 잘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을 만한 성도만 있을 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잘 하는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드러냅니다. 바로 드러냅니다. 예. 보는 즉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떠들고 아무개가 지금 뭐 했다, 아무개가 어떻게 했다, 이게 뭐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로 또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한 다음에 뭘 원해요? 페널티를 요구합니다. 드러내고 정죄하고 페널티 요구하고 그 페널티는 내쫓는 경우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평생 가도록 창피를,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범죄한 자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혹시도 범죄하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바로잡도록 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6장 1절에 그러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바로잡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바로잡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정죄했죠. 율법을 어긴 여인. 그래서 페널티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잡아요. 잘못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짐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껴안고 그 사람이 바로 되도록,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껴안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방법을 찾아주고, 이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내 식구니까 바로 잡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절망과 또 시리와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그 범죄한 자를 부모처럼 위로하고 그의 팔을 붙잡아서 일으켜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령의 성령 충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들의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잡아주되 성경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날카로운 어떤 정의의 사도의 심정으로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힘듭니다. 정의의 사도로서 바로잡아주고 넌 이것이 잘못됐고 넌 이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넌 바로 서야 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잡아주는 방법은 온유한 심정.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 기질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주님이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끌려가는 그 부드러운 그런 마음, 이게 온유한 심정인데, 이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형제와 이웃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Speak truth. 진리를 얘기해라. 성경이 나와 있죠. 그러나 어디에서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사랑 없이는 진리도 진리처럼 안 들립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야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바른 말 하려고 해도 지잘난 척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범죄한 성제를 바로잡아주는 것도 이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 그 사랑 안에서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를 우리가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범죄한 형제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게 6장 1절에 마지막에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람들, 잘못된 형제가 있을 때, 허물이 있는 형제를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줄 알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자고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는 건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가운데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내가 시험과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을 복종시키는 이 나 자신을 살피는 모습, 이것이 이 허물이 있는 형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형제를 세워주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같이 짐을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늘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모습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고요. 짐을 서로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보다 더 엄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되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허물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잘 적용이 돼서 넘어진 자나 아픔 쓰러진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요.